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이해한다면 북한과 어느 시점에 대화를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갖는 한 북한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화의 조건이라는 것을 북한 정권이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나 붕괴, 한반도 통일의 가속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38선 이북으로 미군을 보내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지도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적이나 위협이 아니지만 북한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북한에 전달하려고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공군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ICBM을 시험 발사한 건 올해 들어 네 번째입니다. 미 공군 30우주비행단은 오늘 성명에서 오늘 오전 2시 10분에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닛맨 3을 발사해 목표물을 명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미사일을 발사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특히 북한이 두 번째 ICBM을 시험 발사한 지 며칠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이번 시험 발사는 최근의 북한의 행동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ICBM 시험은 미국의 핵무기 체계가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억제와 방어를 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ICBM 무기체계의 효율과 준비태세, 정확성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MBC 방송은 공군 자료를 인용해 미군이 미닛맨 3을 개발한 이후 지금까지 299발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미 베네수엘라의 정치 불안정과 관련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베네수엘라 당국에 의해 연행된 야당 지도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 마두로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보당국은 최근에 가택연금 중이던 야당 지도자 레오폴도 로페스 씨와 안토니오 레데스마 씨를 연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마두로의 독재 행태를 규탄한다며 두 야당 지도자는 정권의 불법으로 붙잡힌 정치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정치범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앞서 지난 31일 마두로 대통령의 미국 내 재산을 동결하고 미국인이나 미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가했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재연의회 선거를 강행하면서 전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마두로 정부의 불법 행위와 부정선거 의혹을 비난하면서 대대적인 시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이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압도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상원은 어제 인준안 표결에 붙여 찬성 92표 대 반대 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연방수사국장 자리는 지난해 미 대통령 선거 이후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앞서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지난 5월에 해임됐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레이 신임 국장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직책을 맡게 됐다며 기대와 우려를 함께 표명했습니다. 올해 50살인 레이 신임 국장은 미국의 명문인 예일대학 법률대학원을 졸업한 뒤 오랫동안 검찰에서 활동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비자 발급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공부하려는 외국 유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문은 계속 폭넓게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관리들은 어제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제교육 관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관리들은 미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성공은 곧 미국의 성공이라며 미 정부는 이런 교육 기회를 계속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셰넌 국무부 정무차관은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 경제에 기여하는 규모가 300억 달러가 넘는다며 이는 미 서비스 분야에서 7번째로 많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2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문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어느 시점에 북한과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We felt the appropriate thing to do first was to seek peaceful pressure.
한편 미 백악관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중지시키기 위해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해 브라질에서 열린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불참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많이 낍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입니다. 해상도 구름이 끼고 흐린 날씨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이 0.5에서 2m 사이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북한과 어느 시점에 대화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한다면 북한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미국 등과 대화할 의지를 갖도록 평화적 압박을 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북 접근법으로 꼽았습니다.
We felt the appropriate thing to do first was to seek peaceful pressure.
하지만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갖는 한 북한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화의 조건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무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북한과 대화하는 건 생산적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은 북한 정권 교체나 붕괴, 한반도 통일의 가속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38선 이북으로 미군을 보내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지도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reaffirmed our position towards North Korea that what we are doing, we do not seek a regime change.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적이나 위협이 아니지만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위협을 가하는 만큼 미국은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북한에 전달하려고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어느 시점에 북한도 이 점을 이해하길 바란다며 미국은 북한과 마주앉아 그들이 추구하는 안보와 미래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미래에 대해 대화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틸러슨 장관은 대북 옵션이 제한적인 만큼 미국은 북한 정권에 한층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 정권에 압박을 가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며 북한과 생산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북 영향력을 발휘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 상황에 대해 중국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만이 비난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중국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북한 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하고 고유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편 백악관은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중지시키기 위해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맹국과 협력해 최선의 옵션과 수단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weighing all options, keeping all options on the table, and as we've said many times before, we're not going to.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군사적 선택이 있다는 린지 그레이엄 미 공화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실행하기 전까지 미국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일일이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그레이엄 의원은 미 M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내버려 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할 필요성에 대해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며 여기에 여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를 위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ve been very focused on stopping the nuclear program, stopping the missiles, stopping the aggression.
이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를 묻는 질문에 미국은 동맹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도발을 중지시키는 게 목표란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최선의 옵션과 수단을 계속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 정권이 행동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게임, 미사일 도발을 멈추길 원한다면 미국은 진전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건입니다.
한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느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다며 이른바 코리아 패싱을 거론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충분하게 거의 매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과 충분히 논의했고 합의가 됐다며 이후 상황을 주시하면서 앞으로의 전략 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리아 패싱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다음 주 필리핀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에 미국과 한국, 일본, 북한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둘러싼 팽팽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이 오는 6일에서 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연쇄회의에 참석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강 장관이 참석하는 아세안 관련 연쇄 회의는 6일 열리는 한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비롯해 7일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 EAS, 그리고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 등입니다. 강 장관은 이번 연쇄 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 등 모두 15개 국가와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북한 미사일 대응 논의를 위해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한 양국은 북한에 대한 억제 전략은 물론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고 대화로 복귀시킬 공동의 전략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한 굳건한 미한 공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의 2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도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한 양국이 핵과 미사일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조하고 있다며 이번 ARF에서도 북핵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ARF엔 북한 리용호 외무상도 참석하는 만큼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도발을 둘러싼 주요국들의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보단 대화를 통한 해법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무기와 ICBM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거듭 주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경화 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의 만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북한이 대놓고 미국과의 대화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남북 간 대화를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결과는 얻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배정호 박사입니다.
대화는 할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접촉이 있다도 큰 기대는 못할 걸요. 여운을 남기겠죠. 북한 입장에서도. 뭔가 뭐 남한하고 뭐 대화할 수는 있다 식으로 뭐 북한도 국제사회 심리전에서도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북한이 발벗고 나서지나 미국하고 지금 하려고 그러지. 미사일 보유국으로서 체제 안정받아가지고 그 핵미사일 인정받고 그걸 동결시키고 지금까지 인정받고 미국부터 제재 다 풀려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좀 미국하고 접근해가는 거. 김정은이 원래 그 전략 기조죠 이게 지금.
한편 이번 ARF에서의 이 같은 치열한 외교전의 결과는 ARF 의장 성명에 반영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ARF 의장 성명에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도발을 멈추도록 하는 건 물론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행정기관장을 비롯해 시 도지사와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로 예정된 2017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일지 연습은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와 정부 차원에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 대비 계획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1년에 한 차례 전국 단위로 실시됩니다. 을지 연습은 지난 1968년 1월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 사건을 계기로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그해 7월 태극 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실시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여권을 갖고 특별한 승인 없이 북한에 가게 되면 해당 여권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1일 관보 게재를 하루 앞두고 온라인상에 게재됐습니다. 미국 여권을 갖고 북한을 여행할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모든 여권은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개요 항목에 명시했습니다. 이어 보충 정보 항목에서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북한을 여행하거나 북한에 있는 미국민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을 제기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여행을 가고 현지에 머물거나 북한을 경유하기 위한 미국 여권은 특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효로 선언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며 별도로 나열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 기자 또는 언론인, 제한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공공에 알리기 위한 목적의 여행이 포함됐습니다. 또 적십자 임무로 공식 승인을 받아 여행하는 국제적십자위원회 혹은 미국 적십자 관계자, 급박한 인도주의적 고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도 금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 여행 금지는 해당 통지가 게재된 뒤 30일 이후 발효되며 국무부에 의해 연장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1년간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북한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특히 유엔 안보리가 추진하고 있는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최근 북한에 잇따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 결의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논의는 통상 미국과 중국이 주도적으로 협상한 뒤 러시아 등 다른 이사국들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처럼 러시아가 결의안 논의 초반부터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건 처음입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I think that the true test will be what they've worked out with Russia, that Russia comes and tries to pull out of that. So that
헤일리 대사는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가 중국과 대북 결의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결의안 초안에 대해 두 나라가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변화는 그동안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진행되던 안보리의 북한 관련 논의가 미국 대 중러 구도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 달라진 러시아의 태도는 다른 곳에서도 엿보입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4일과 28일 북한이 발사한 ICBM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8일에는 북한의 미사일을 IRBM으로 보는 자신들의 분석 결과를 이례적으로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헤일리 대사는 지난달 5일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따로 발언권을 요청해 러시아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Not only has the security, as the Secretary General said this was an ICBM, and the U.S. has said this is an ICBM, North Korea has said this is an ICBM. So if you need any sort of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은 물론 북한마저 ICBM이라고 말하는 등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정보를 러시아가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한 목소리를 내면서 미국을 겨냥한 강경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야망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미국과 몇몇 다른 나라들의 시도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제안을 제시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the Trump administration pushed China, Russia is pulled China back.
주펑 중국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밀어붙일 때 러시아는 중국을 다시 끌어오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게 러시아의 외교적 이득을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펑 원장은 또 러시아는 북한이 영내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위험 요소가 되는 걸 원치 않으며 이 때문에 최근 북한 만경봉호에 블라디보스톡 운항을 허가한 러시아의 조치는 작지만 많은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도 러시아 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각을 세우는 주요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현재 미국은 안보리의 새 결의안에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이나 해외 북한 노동자 송출 금지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러시아와 관련이 있는 분야들입니다. 올해 4월까지 러시아의 대북 석유 수출은 약 230만 달러어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약 74만 달러어치가 수출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또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를 약 5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최근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기사들을 잇따라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 북핵 책임 논란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에도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른바 신냉정 구도를 유도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시한탄을 안고 있는 러미 관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이에 대응한 러시아의 미국 외교관 무더기 추방 그리고 미국 외교자산 압류 조치의 배경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이 글에서 다뤄진 미러 간 외교 갈등은 미국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말기인 지난해 12월 말 미 대선에서 러시아가 민주당 측 인사들의 전자우편을 해킹했다는 정보와 관련해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하고 러시아 공관시설 두 곳을 폐쇄하는 등의 제재를 한 사건에서 비롯된 겁니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24일자 정세 해설 기사에선 미국이 러시아 주변 나라들의 무력을 증강하는 등 러시아를 자극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지금처럼 계속 나간다면 결국 두 나라가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지난달 27일 미러 갈등 양상을 전하며 미국이 독선적인 대외 정책을 추구한 때문에 외교 분쟁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핵 고도화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심해지고 있는 북한이 미러 갈등을 부채질해 러시아와의 결속을 도모하려는 외교전을 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북중 관계가 지금 상당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보리 이사국의 주요한 행위자인 러시아와 미국을 이간질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러시아와의 관계를 확대함으로써 자신들이 입지를 넓히는 그런 전략을 당연히 펼 수밖에 없죠.
북핵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골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발사 도발과 관련해 워싱턴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31일 북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며 만족스러운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과 북한이 쥐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의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1일 베이징에서 열린 건군 90주년 기념 경축대회 연설에서 인민해방군이 항미원조전쟁에서 승리해 국위를 떨쳤다고 강조했습니다. 항미원조전쟁이란 북한을 도와 미국이 저항한 전쟁이라는 뜻으로 6.25 전쟁을 일컫는 말로 중국의 반미감정을 드러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북한이 미중 간 대북제재 조율을 방해하기 위한 외교 전술을 암암리에 펴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미중 간의 갈등 국면을 상당히 격화시키고 북미 간의 대화를 이끌어내므로써 여전히 중국으로부터 북한이라는 존재를 중요시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략을 짜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과거 미국과 구소련과의 동서 냉전을 연상케 하는 신냉전 구도가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는 그러나 미중 사이에 구축된 광범위한 상호 의존적 관계를 고려할 때 신냉전 구도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냉전에 유사한 용어로 가려면은 결국은 미중 대립구도가 격화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미소 시대에는 상호 의존이 아닌 적대적 대립이었지만은 현재는 미중이 대립 구조로 간다고 해도 그것이 상호 의존에 기초한 대립적 긴장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이것을 신냉전이란 말로 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죠.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북한이 한반도 주변국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이간책을 펴므로써 현 국면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라며 한국 정부로선 대화와 제재 모든 방안을 놓고 미국과 보다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사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1958년 8월 북한 정권을 충격에 빠뜨린 모스크바 북한 유학생들의 집단 망명 사건이 발생한 지 59년이 됐습니다. 당시 북한 유학생들은 김일성 우상화에 반대해 사상투쟁을 벌이다가 망명을 선택했는데요. 이들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김종훈 씨는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먼저 6.25 전쟁을 일으켰다는 진실을 안 뒤부터 유학생들 사이에 반감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째는 일본 국민이었죠. 일본 국민. 일본 식민지 시대는. 두 번째는 북조선 국민이었지, 북한 국민. 그 다음에 러시아에 와서는 무국적 국민, 공부할 때는. 그 다음에 러시아 국민이 됐지, 소련 국민. 지금은 카자흐스탄 국민입니다. 이렇게 국민권이 다섯 번이 변경됐습니다. 하여튼 제일 불행한 역사의 희생이 된 인물이죠, 역사적으로.
노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난 거기 가면 그 제일 먼저 잡혀서 죽어요. 저 북한에 가게 되면 아직 죽어 그 영원하죠. 김일성을 건드린 놈인데 뭐 김일성을 살인 방어자라고 전쟁 방어자라고 제일 그 가짜 김일성이라는 걸 막 중앙당에다 편지를 쓰고 한 그게 다 남아 있는데 중앙당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내는 공개 소환 해가지고. 김성이 왜 네 그런 놈인가 하는 걸 거기다 다 적어서 그 보냈어요.
노인에게 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통일이 되지 않으면 조국에 영원히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일까? 그의 이름은 김종훈. 한반도에서 4,000km나 떨어진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 살고 있습니다.
32년 정월 초하루니까 31년생이나 다름없죠. 31년생이나.
황해남도 해주 출신인 김 씨는 지난 1958년 평양을 충격에 빠뜨렸던 모스크바 북한 유학생 집단 망명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58년에 그 망명했으니까 58년도 와 반세기가 훨씬 넘고 인든 인간으로서 인든 그
당시 소련 전연맹 국립영화대학에 유학 중이던 북한 학생 10명 가운데 8명은 북한의 김일성 개인 숭배와 독재 움직임에 반대해 소련에 남아 투쟁하기로 결정합니다.
소련 20차 당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스탈린의 개인 숭배를 비판하는 그런 당대회가 있었지. 스탈린을 막 비판했지. 그와 관련해서 조선에서는 이 김일성을 비판하기 시작했지. 그 연안파가 그래가지고 몽땅 다 망했지. 김일성 비판하다가.
1956년 2월. 니키타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소련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스탈린 우상화와 공포정치를 강하게 비난한 이 역사적 사건은 북한 유학생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서 이제 스탈린의 개인 숭배가 비판되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있던 연안파, 그 최창익이라든지 뭐 봉주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당시 또 러시아 주재 그 모스크바에 있던 그 북한 대사가 이성조라고 이 은원파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한 조선노동당도 이제 개인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이제 은원파를 중심으로 소련파랑 같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때 그 그 연안파와 소련파를 치는 거죠 뭐. 그게 8월 용파 사건이죠 뭐.
김정훈 씨는 같은 학교 유학생이던 허웅배 씨의 아버지가 연안파 핵심 인물로 숙청되자 허 씨가 우상화 비판 투쟁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대 처벌을 우려해 쉬쉬하던 다른 유학생들도 이후 적극 동참했습니다.
북조선에는 민주주의가 없고 개인 독재고 말이야 그 가면서 그 김일성 정권을 비판했지. 김일성도 나쁜 놈이다. 왜 그렇게 뭐다 숙청하는가 하고서 이렇게 동기가 돼서 싸움이 시작됐죠. 그래가지고 영화대학 몽땅 다 일어나가지고 말이다. 홍배를 말이야 적극 지지하고 나섰지. 아무래서 그 인전 말할 때가 됐다. 인전 때가 왔다. 우린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자. 왜 김일성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인간이며 전쟁을 시작한 놈이고 그다음에 그 뭐라고 그럴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인다는 거 그걸 막 폭로하기 시작했지. 그 김일성 자신도 가짜 김일성이라는 거 거기서 막 들고 나와서 말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린 조선에 나가긴 다 들렸죠.
김 씨는 특히 6.25 전쟁에 관해 얘기할 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인민군 포병부대 소대장으로 3년간 참전해 사단장 부관까지 지낸 그는 소련에 가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몰랐어요. 예. 우리는 정의의 전쟁에 우리 무고하게 저 일하는 그 우리 나라를 말이다. 국방군이 그 갑자기 쳐들어왔고 내 중에는 그 뭐야 저 16개의 무장 간섭자들까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난 소대장으로서 자기 대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이다. 외래 무장 간섭자들에게 말이야. 뭐 죽으면 죽었지. 그 우리나라를 그 뭐야 그 그냥 내줄 수 없다고 말이다. 이런 마음으로서 우린 투쟁했습니다. 3년 동안.
북한 유학생들 사이에 김일성 정권에 대한 강한 배신감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 러시아에 와서 이러저러한 문헌을 조사해보고 참전자들과 얘기해보고 그 다 얘기해보고 통한 결과 결국은 그 전쟁은 북한이 먼저 시작했다는 걸 그때야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 그때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이렇게 속였는가. 당인네들이 전쟁을 도발하고선 왜 그 남이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김일성이 낸주에 그 자기 그 책임을 그 면하기 위해서 그 남노파, 그 다음에 소련파, 그 다음에 연안파, 갑산파 이런 거 사람들을 그런 걸 다 잡아 없애치웠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심과 능력을 인정받아 유학길에 올랐던 김 씨와 친구들. 하지만 진실을 알아가면서 김일성 우상화 반대 투쟁에 나섰고 결국 반당, 반혁명 세력으로 몰려 조국에 돌아갈 수 없는 운명을 맞습니다. 안찬일 소장은 이들의 투쟁이 김일성 독재 정권에 대항한 사실상 최초의 청년 학생 저항 운동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밖에 있었고 북한 밖에 있으니까 나름대로 뭐 저항을 한 거죠. 최초에 보면 청년 학생들의 저항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죠. 뭐 그러니까 원조 내지는 뭐 시조죠. 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유학생들은 소련이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 붉은 광장에서 분신 자살하겠다며 버텼습니다. 소련 정부는 유학생들의 우상화 반대 운동에 공감했지만 공산동맹인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공식 망명 대신 거주권만을 허가했습니다. 또 김 씨 일행이 김일성 정권에 대항해 반정부 투쟁을 벌이는 걸 막기 위해 이들을 동서남북 각지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망명을 해서 그 다 같은 데 남아가지고 같이 투쟁을 계속하려고 그랬는데 이 소련 정부에서 우리를 배치할 때 어떻게 배치한지 알아요? 한 사람은 이르쿠츠크 쫙 그 뭐야 그 동쪽. 두 번째 사람은 스탈린그라드 쫙 서방. 나는 저 북극권에 있는 저 무르만스크로 한 차군 바르나울로 보내고 이렇게 다 우리들이 모이지 못하게끔 말이죠. 여러 군데로 이렇게 배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모일래야 모일 수도 없고 할래야 갈 수도 없고 볼래야 볼 수도 없고 그렇게 일생 동안 그렇게 다 애터져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다 늙어 죽고 말았어요.
동무들과 가끔 서신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격려했지만 대륙의 삶은 고독했습니다.
1년이 열 달이 겨울이고 나머지가 봄입니다. 6개월 동안이 낮이고 6개월 동안이 밤이고 그런데 한번 살아봐서요. 이 깜깜한 일은 밤중에 말이죠. 별난 생활을 다 했습니다. 외롭고 고향 생각이 많이 나고 부모 생각도 많이 나고 부모님도 다 떠나고 뭐 아무
영화 촬영사로 여러 지역을 옮겨다닌 끝에 머리가 휘어져서야 카자흐스탄에 정착했습니다. 다행히 이곳에 일부 동료들이 먼저 살고 있어 가족처럼 지냈고 고려인 부인 사이에 아들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망명한 유학생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 이제 김 씨 홀로 남았습니다. 냉전 이후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해 눈부신 발전상에 놀란 반면 21세기에도 3대 세습을 하는 북한의 모습에 분노하고 있다는 이 백발의 노인. 그래도 조국 통일 얘기가 나오면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조국 통일을 하는 방침이 뭐인지 알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민간단체를 동원시켜서 고무풍선에다가 신라면 있잖아요. 그걸 실어서 북한으로 띄우는 거. 두 번째로는 그 38선에다가 확성기 있잖아요. 확성기. 그걸 크게 올려놓고 그저 자꾸 대북 방송을 자꾸 하는 거. 그 두 가지밖에 더 있어요.
아흔살을 바라보는 이 노인의 마지막 소원은 통일입니다. 북한의 사상의 자유, 나라 안팎을 자유롭게 오가는 세상이 오면 조국에 돌아가 동료들의 숭고한 뜻을 꼭 알리고 싶다는 김정은 할아버지. 이영만리 먼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서인지 할아버지는 계속 고향이 너무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어찌 그 조국을 그리워하지 않겠어. 그게 우리 부모 형제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어린 시절에 자란 같이 자란 그런 친구들이 있는 고향을 고향이 어찌 그립지 않겠어요.
비의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올해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불참한 건데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 브라질에서 열린 제58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불참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7년 이후 매년 이 대회에 참가했지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참가하지 않은 겁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의 박찬무 명예총장은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대회 참가자 명단까지 나왔었는데 끝내 불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이 나왔는데 나도 그 결과 보니까 북한이 참석 안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네. 아마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뭐 준비가 안 됐든지 작년에 간 저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했거나 지난해 홍콩에서 열린 대회에 참가했던 북한 학생이 탈북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 홍콩에서 열린 57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회에 참석한 북한 학생 한 명이 대회 후 홍콩 주재 한국영사관에 진입해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리정열 군으로 알려진 이 탈북 학생은 지난해 홍콩 대회를 비롯해 2014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대회와 2015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했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대회에 6명이 참가했지만 폐막 후 결국 5명만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0년 중국에서 열린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처음 출전한 이후 1993년부터 15년간 불참하다 2007년부터 다시 대표단을 출전시켰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참가한 13번의 대회에서 금메달 19개, 은메달 33개, 동메달 9개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대회에서 종합 6위, 2015년 종합 4위, 2009년 종합 5위를 차지하는 등 상위권에 올라섰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는 수학영재의 조기 발굴과 육성, 교류를 목적으로 지난 1959년 루마니아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난 12일부터 12일 동안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11개 나라 고등학생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으며 한국이 종합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표단 6명 전원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위는 중국이 차지했고 베트남, 미국, 이란, 일본이 뒤를 이었습니다. 내년 대회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루마니아의 클루지나 포카에서 열립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이 한국의 통일 관련 단체에서 일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작은 힘을 보태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울 광화문 통일과 나눔재단의 외국인 청년 4명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홍콩 그리고 뉴질랜드 출신의 청년들입니다.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이곳에서 일하게 된 이 외국인들은 한반도 통일에 도움을 줄 방안을 연구하고 통일과 나눔재단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과 나눔재단 강혜영 씨입니다.
저희 통일과 나눔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저희 자체 프로젝트로 글로벌 역량 강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저희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리고 특별히 동국 아시아에서도 저희 통일 과정과 또 통일 이후에 이 시대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우리가 정말 좋은 통일을 향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차원에서 글로벌 역량 강화의 차원에서 저희가 외국인 인턴 분들을 채용을 해서 이번 방학 동안 연구 및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다양한 한반도 통일의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그 안에서 각 국을 담당을 했어요.
통일과 나눔재단은 통일 나눔 자금을 조성하고 다가올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민간 단체입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은 미국에서 온 네이트 컬커프 씨, 그리고 러시아에서 온 크세니아 바흐티아로바, 홍콩에서 온 양 아이민 씨, 또 뉴질랜드에서 온 니콜라스 트릴러 씨입니다. 네 사람 모두 한국에 오기 전 한국의 문화와 드라마 그리고 가요에 많은 관심을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의 역사와 분단의 현실도 알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에서 온 크세니아 씨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점점 많아졌고 이제 한국어와 한국 문학뿐만 아니라 뭐 정치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했어요.
크세니아 씨는 이 재단에서 일하며 한반도 통일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통일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 상황에서 통일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미국에서 온 네이트 컬커프 씨는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남북관계와 국제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통일은 어려운 문제지만 많은 준비를 한다면 꼭 이루어질 것이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일하면서 그 느낀 것은 통일 원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그 이거 통일 문제는 그 네, 우리 다 평화로운 해결 그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 준비 많이 해야 하고 그 어렵지만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인턴이 끝나도 앞으로 북한이나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연구를 이어나가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그 계속 그 북한이나 통일 관련된 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그냥 솔직히 해결할 게 너무 많아서 다 잘 알아보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 미국이나 다른 나라 그 외 통일하는 거 중요한지 알려주고 싶어요.
뉴질랜드에서 온 니콜라스 트릴로 씨는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와 비슷한 부분이 더 많아서 흥미를 더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가 6.25 전쟁에 참전해 한국을 도왔다는 사실과 남북의 분단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서 한국에 와서 통일과 나눔재단처럼 미래의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고도 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 하는 일로 제 전공이랑 좀 비슷해서 인턴을 하기 전에도 통일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생각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인턴 해보니까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냐면 완전 복잡하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할수록 아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마 통일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홍콩에서 온 양 아이밍 씨는 한류 팬으로서 남북한 뉴스를 챙겨보다 한반도 분단 상황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남북한 문제는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세계 평화와 관련한 문제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통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홍콩에서 사람들은 남한의 K-POP 아니면 드라마 만 관심이 많아요. 남북한에 대한 신경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저도 남한에 와서 지금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다니고 있고 남북한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한 후에 관심이 생겼어요. 생각하기에는 남북한 이 문제는 한국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 세계 평화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말고 국제 유학생들이 아니면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관심이 많이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외국인 청년들은 9월까지 통일과 나눔 재단에서 일하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각국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두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두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서쪽은 덥고 동쪽은 선선한 서고 동저의 폭염 상황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오늘 한국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온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여서 양극화된 소득을 재분배하겠다,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예.
한국은 지금 주말부터 영향을 받게 될 새로운 태풍의 접근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해협을 통과할지, 한반도 내륙에 상륙할지 지금 기상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네, 오늘 역시 한국의 무더위가 이어졌군요.
네네. 푹 찌는 무더위입니다. 햇볕을 피한 실내에 있어도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이 없으면 땀이 절로 나는 그런 날씨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4도까지 올라갔고요. 폭염특보 상황, 어제는 폭염주의보였는데 오늘은 경보로 바뀌었습니다.
네.
한국 전체를 보면은 석초 등 동쪽의 일부 지역은 30도 아래에 아주 선선한 기온을 보였는데요. 그 이외의 지역은 모두 폭염 경보입니다.
네.
오늘도 한국 정부에서는 11시를 기해서 폭염특보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알렸는데요. 바깥 활동 자제, 충분한 물 마시기 이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네. 하루 종일 이렇게 대기가 뜨겁게 덮여지면 밤에도 잘 식지가 않죠. 열대야도 계속 이어지겠군요.
네네. 어제 시간에 밤이면 서울 한강 지역이 피서지이자 축제장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날씨이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실내보다는 앞이 이렇게 트여져 있고 강바람 느낄 수 있는 한강편에서 이 최저 기온도 25도 이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열대야를 잊어보려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네.
한국에서 열대야가 지금 가장 심한 곳은 제주도입니다. 한라산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밤 기온이 28.5도까지 올라가서 뭐 오후인지 밤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그런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이렇게 덥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손에 요즘 쥐어진 새로운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 북한에도 알려진다면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손에 들고 다니는 선풍기라고 해서 손풍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 손풍기. 그렇고 손에 네네. 들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일반 손풍기보다는 좀 크기가 좀 작고 모양은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커다란 사탕을 들고 있는 것처럼 생긴 손풍기입니다.
예.
손에 쥘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부채를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부채를 대신할 수 있는 이번 여름에 아주 인기 물건입니다. 동그랗고 두께가 있는 막대 사탕처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선풍기의 날개 부분이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는 건전지가 들어가거나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고요.
예.
종류에 따라서는 뭐 10불 내외, 7, 8불 정도가 하는데 간편하게 휴대전화 그 USB 그 충전 단자로도 연결할 수가 있어서
예.
부채를 들고 다니셨던 노인들이 요즘 이거 하나씩 다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폭염에 펼쳐진 한국의 새로운 모습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른바 부자들과 돈 많이 버는 기업에 세금을 더 물리는 부자 증세. 오늘 한국에서는 주요 뉴스군요.
네네. 이 부자 증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오늘 확정해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돈 많이 버는 개인 소득자들에게 지금보다 소득세를 2% 더 올리고요. 돈 많이 버는 기업에게도 3%의 법인세를 더 올려서 양극화되어 있는 한국의 소득 상황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오늘 세법 개정안 확정 발표로 전달을 한 겁니다.
예.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나 소득이 많은 개인들 뭐 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어느 정도 벌어야 여기에 세율 인상이 해당되는 겁니까?
네, 개인소득자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입니다. 한국 돈으로.
예.
기업의 경우에는 2천억 원 이상을 벌면은 이번 부자 증세에 해당 사항이 됩니다. 부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부자 증세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개인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이게 23년 만에 세금이 올라가는 거여서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5억 원 이상 월급을 받는 뭐 기업의 아주 고위직 임원이 돼야 할 겁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올해는 소득세가 400만 원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이것보다 2% 더 많이 내야 하는 겁니다.
네.
물론 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 야당 정치권에서도 이 개인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에는 반대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동안 한국에서 일하는 분들은 보통 어느 정도 세금을 냈습니까?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그 세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1,200만 원 이하, 한국 돈으로 만불 정도에 해당하는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은 5%의 세금을 냈고요.
예.
그 이상으로 해서 4,600만 원 정도는 15%, 그 이상으로 8,800만 원까지 24%, 뭐 35% 이렇게 그 소득 정도에 따라서 달라졌는데요.
예.
이 5억 원 이상의 42%를 적용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중간 고소득자인 3억에서 5억 정도 버는 사람들한테는 40%의 새로운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부자 증세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개인소득자들, 한국 국민들은 9만 3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예. 자, 이런 안들이 확정이 된다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규모가 늘어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 고소득자 증세만 해도 한국 정부가 계산하고 있는 효과가 연간 5조 5천억 원, 달러 49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네.
문재인 정부 5년간에서 24조 원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49억 원의 한 4배 이상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금 인상 관련 소식에도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지금 좀 조용한 편이라는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네.
증세 정책이 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집중돼 있어서 서민이나 중산층 또 중소기업에게는 오히려 세금에 대한 부담이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는 부자 증세로 확보하는 세수로 일자리도 늘리고 소득도 재분배하고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이 돈으로 직원 채용을 더 늘리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기업, 세금 공제해주거나 장려금, 지원금을 주는 등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고 자세하게 소개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혜택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정책들을 많이 반길 텐데 하지만 국회 승인이 있어야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이 세법 개정안이 법률로 통과될지 그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예.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뒤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개정안은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를 세금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의 국회는 여소야대 국회입니다. 여권에서 국회 의석수의 절반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팽팽한 예산 전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태풍 소식이 있군요.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고요?
네네. 지금 태풍이 일본 오키나와 동쪽 730km 부근 해상에 있는데요. 이 태풍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태풍에 붙여진 이름이 노루입니다. 사슴과의 노루. 이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역주행하기도 했고 하루 사이에 속도가 붙고 뭐 한반도 쪽으로 방향도 틀고 지금 갈팡질팡 종횡무진하고 있는 태풍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 전문가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현재 이 태풍의 중심기압이 845헥토파스칼이고요. 강풍 반경이 280km 정도로 조금 작은 태풍인데 속도가 45m가 넘기 때문에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올 여름에 한국은 가뭄, 뭐 폭염, 홍수 피해까지 있었는데 여기에 태풍까지 더해진다면 좀 걱정할 만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한국 제주도는 이번 태풍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전체적인 진로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대한해협으로 빠져나갈지 뭐 지금으로 봐서는 70, 80%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나머지 이 그 가능성은 한반도 내륙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요. 중국으로 네. 방향을 틀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이동성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태풍이 비구름을 아주 많이 몰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한국 주변의 바다가 수온이 높고요. 또 대조기가 있고 태풍까지 맞이한다면 남해안 등지에서 폭풍 해일 대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또 지구촌 소식,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도 준비됐습니다. 오늘은 미국 서부 영화의 대명사 같은 지역이죠. 텍사스주를 찾아가겠습니다. 텍사스는 한반도보다 3배 정도 크고 또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서 알래스카주 다음으로 넓다고 합니다. 인구도 캘리포니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하는데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